하나님, 오늘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참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짐하고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온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행한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은혜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의 족속이 됐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진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하늘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 교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7장입니다.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라는 주제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이 본문은 제가 새벽 기도회 때 말씀하다가 이 본문을 제가 따로 띄었습니다. 이 본문만큼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눠야 되겠다 해서 새벽 기도에서 말씀하다 건너뛰었습니다. 사실 이 7장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돌아온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회개한다는 말씀입니다. 회개. 히브리어로 슈브라 그래서 돌아간다. Returning 한다. 돌아가는 거. 회개를 종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를 언제 얘기하냐면 지금 7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겼습니다. 그러다 이제 돌아왔어요. 그렇죠? 궤가 우리 성도님들 새벽기도 나오신 분 잘 아시는데 하나님의 궤가 돌아왔습니다. 기럴 여아람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지났다고 합니다. 꽤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그 20년 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제가 새벽기도에 언급했던 말씀인데 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뺏겼어요. 그것도 뭐라고 하냐면 그냥 실로에 있는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만 있으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팔레스타인과의 싸움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가 그냥 있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하나의 우상시했다는 거죠. 자기들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은 없고 바른 믿음은 없고 그냥 여호와라는 이 궤짝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의미가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대한 본질적인 그 바른 신앙이 없다라면 하나님의 궤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를 있기만 하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결국 참패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이용하려고 했던, 우상시했던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패배를 맛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외식적,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그 제사장의,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멸시했고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그 시대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사사기에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궤가 그냥 있기만 하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을 가진 그들에게 아주 패배의 맛을 보여주셨죠. 그러다가 돌아왔습니다. 궤가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친히 그의 능력으로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오셨어요. 그 궤를 돌리십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사람들은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합니다. 이 사모했다는 히브리어 원문에서 의미가 뭐냐면 탄원했다, 울부짖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탄원했다, 울부짖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은 사사기의 특징 중에서 우리가 보면은 막 그 다른 나라들이 막 쳐들어옵니다. 막 자기들이 막 범죄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 족속들에게 붙이냐면 아니 사사 시대가 시작하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특징이 일어나냐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 아스다롯을 믿고 바알을 믿고 아스다롯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려요. 그리고 바알을 숭배합니다. 아주 우상 숭배에 아주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여호수아 시대 때는 있지 않았죠. 그래서 사사기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11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배반한 거죠. 애굽에서 자기들을 끄집어내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버렸다. 배반한 것이죠. 그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니 사사기 2장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forsaken 이런 말이죠. forsook 여호와를 버렸다. 잃어버렸다. They have forsaken their God. Betray 했다는 거예요. 배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거죠. 자기들 종되었던 그 애굽사리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조상들의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약속의 땅, 그 번영의 땅, 그 좋은 땅에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배신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렸을까요? 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바알이라는 신은요 번영의 신입니다. 그 농경 사회에서 이 바알이라는 신은 축복을 주고 번영케 한다. 그러니까 수확을 하면 막 이렇게 풍작이 있고 아주 번영하고 모든 곡식이 잘 풍성하게 되고 모든 것 모든 그 농경지 사회 뭐 목축업을 하건 이거 뭐든지간에 프로스페리티, 축복해주겠다는 거예요. 번영케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주는 신이 바로 바알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스다롯은 누구냐면요. 아스다롯은 여신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 신은 이 신, 이 우상은 뭐냐면 그 성의 신이에요. 성의 신. 그 섹스의 신이라는 거예요. 성의 신. 그럼 뭘 말하냐면 아주 이 문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어떤 아스타로스의 신의 그런 제의의 그런 어떤 제사를 드리게 되면 거기에서 성적인 아주 음란한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는 그 장소가 바로 아스타로스의 신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신전의 그런 이방 신에서 그런 제의를 이끄는 그 이방 제사장들이 그런 일들을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타락하고 아주 음란한 문화가 성적 음란한 타락의 문화가 바로 이 아스다롯을 섬기고 아스다롯 이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인데 막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런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족속이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지금 블레셋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압제를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블레셋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그 앞전에 20년 전에도 보면은 블레셋과의 싸워서 어떻게 됐습니까? 4천 명이 처음에 죽고 나중에 3만 명이 죽고 아주 엄청난 패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그런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는 그런 시련과 아픔을 당하고 있어서 그들이 막 부러지고 부르짖고 비탄해하고 탄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하였다는 마음이 영어로 보면 lamented, 탄원하다, 애가를 불렀다, 뭐 lamentation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여호와를 사모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탄원했다, 울부짖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사기에서 보면 막 울부짖고 탄원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사사를 세워서 막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사사, 이게 사무엘상의 사실 사사시대 마지막 시대입니다. 왕정기로 이제 신정, 이제 왕이 다스리는 국가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제 마지막 사사죠. 사무엘이. 근데 이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메시지를 사무엘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막 다른 나라에게 붙이고 막 시련을 당하게 되면 막 부르짖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그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사무엘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인 그들의 문제를 딱 지적하십니다. 그게 뭐냐하면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그게 뭐냐하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들 그런 어떤 어려움과 그런 시련을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냥 막 부르짖고 막 슬피 부르짖고 막 애통해하는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문제 해결을 회개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과 본질적인 관계 회복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 회복에 대해 누누이 저기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나중에 이 회개에 대한 설교를 또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가 그 저희 교단에서 나오는 그 세례 받을 때 팜플렛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회개 첫 단계는 자기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 죄 지은 것을 후회하고 근심하고 슬퍼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 죄된 길을 버리고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 의로우신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사실 신학적으로 또한 성경 전체에서 발견되는 회개의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회개는 왜 중요하냐면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근데 회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회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했기 때문에 내가 회개를 했다, 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공로가 됩니다. 내가 회개는 중요하지만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가 회복은 되지만 그것이 내가 했다라고 하면 그게 나의 공로가 돼요. 나의 의로움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됩니다. 그래서 회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역사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역사로 우리가 회개하는 거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는 그 회개를 통해서 처음 회개를 할 때는 우리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자는 하나님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속을 믿게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회개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며 살면서 우상 숭배했던 그들에게 막 그들이 비탄해하고 막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 울부짖음에서 그 고통에서 그들 건져주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련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해했을까요? 놉니다. 노. 여러분들이 아무리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해보세요. 안 되셨어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게 있어요. 우선순위적인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고 죄가 자기 삶 속에 있는 한 여러분들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는데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달라고 떼쓰고 기도하고, 많은 경우에 그런 메시지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럼 아멘. 이런 메시지 들어보셨어요? 아, 듣기 좋은 메시지예요, 이거는. If you have a problem, why don't you pray to God? God will answer you no matter what. He's faithful. He will give you the everything that you request. You pray in the name of in the Lord. God will give you the thing that you want. Just let him know that. Let your request be known to God if you have a problem. If you trust him, if you pray to God, you'll simply get the answer from God. 뭐 이런 식이에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구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요, 믿음을 구하면 될 것은 그걸 부인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후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먼저 되어져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여전히 발과 아스타롯을 섬깁니다. 발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그때 자기들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한테 압제를 당한다고, 시련을 당한다고 막 주님 저희들 여기서부터 핵 저기 건져주세요. 저희들은 너무 힘듭니다. 막 부르짖고 비탄해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건져주었다고 가정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범죄를 또 해요. 그게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기 1장, 2장, 3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울부짖으니까 건져주셨어요. 사사를 세웠습니다. 온니엘 뭐 그런 사람들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세워주고 나니까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합니다. 물론 이 이후에도 똑같은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여기서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으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탄원할 때 3절에 이스라엘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3절입니다. 돌아오려거든. If you return to the Lord your God. 돌아오려거든. 뭐예요? 첫 번째로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이방신 여기서는 특별히 나중에 나오지만 이제 바알입니다. 4절에도 바알을 언급하고 있고, 이 이방신은 이게 바알을 말하고 있어. Foreign God 그런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아스다롯, 아까 말씀한 그 여신, 그 성적을 문란하게 만드는 이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우상 숭배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죄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상 숭배의 죄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보다 이 우상을 더 사랑했어요. 왠지 아세요? 더 매력적이니까. Prosperity, 번영을 약속하고 잘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스다롯은 쾌락을 줍니다. 성적인 쾌락을 주고 방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우리가 좋다는 게 아니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좋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적은 문란하게 되고 이런 죄를 짓고 그 가운데 쾌락과 번영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혹하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굉장한 attraction, attractive한 이 신이구나, 우상이구나. 하나님, 이 신을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뭐예요? 이 우상 숭배가 뭐죠? 하나님의 위치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종교와 영광과 찬송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드려요? 우상에게 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야 할 종교의 영광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모든 걸 다 뺏겨버립니다. 그래서요,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우상 숭배할 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자기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무엇을 향하나. 그 다음 구절에도 있어요. 너희 중에 이 아스타르 우상 이 이방신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여러분 마음과 우상 숭배는 굉장히 친밀한 그런 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릴레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릴레이티드하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마음과.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마음으로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음으로 해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그것에 마음에 쏠려 있고 더 마음에 그게 사로잡혀 있고 마음을 뺏긴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내 마음을 뺏긴다면,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것, 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우상이란 범주가 더 확대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보이는 그 당시에 우상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우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상이 어떤 우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근심과 염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거,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를 우상 숭배하는 자리까지 내려놓는다. 그런 말을 한 글귀를 제가 읽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근심과 염려는 어떨까? 여러분 근심 많이 해보셨어요? 걱정 많이 해보셨어요? 걱정을 하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될까요? 걱정, 근심 많이 해보시지 않으신 것 같이 얼굴을 보이시는데 근심, 걱정을 안 해보신 분들 같아요. 주님을 너무 신뢰하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따르기 때문에 나는 근심, 걱정을 초월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믿음이 너무 좋으신가 봐요. 그런데요, 근심, 걱정을 해서 걱정이 되면 여러분도 그 문제에 올인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 뺏겨버려요. 근심 걱정 때문에 내 마음이 거기에 집중해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관심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지고 식어집니다. 왜냐하면 온통 근심 걱정만 하니까. 우리 다 근심 걱정해봤습니다. 저도 해봤어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냉랭해지고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해본 경험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근심 걱정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아니 거기까지는 이제 각 저기 이제 책에서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는 거, 앗아가는 거, 이것이 근심의 자, 이것이 사실 우리로 해금 우상의 우상숭배 자리까지 내려가게 한다라는 글귀를 읽으면서 꼭 이 우상숭배라는 것이 정말 이스라엘 시대에 그렇게 보이는 우상이 우상만이 아니라 내가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뺏어가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차지하고 이런 것들이 우상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상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본질적인 관계를 바로 할 수 없게 만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오로지 그분을 향하여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다 죄고 그것은 다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상당히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 속에서. 그리고 우상 숭배라는 건요, 굉장히 끊기 힘든 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우상 숭배가 상징하는 것은 아이돌 워십이 symbolize sin이에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끊기 쉽지 않은 죄입니다. 이것은 습관적인 죄기도 해요. Habitual, it could be a habitual sin that you do every day. 습관적인 죄. 끊기 힘든 죄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로 신을 끊기가 쉬웠을까요? 아, 이 정도 우상 숭배는 내가 탁 끊어버리겠다. 끊을 수 있었을까요? 언제서부터 이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됐는지 아세요? 애굽에 있었을 때서부터 우상 숭배를 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에서 그 광야길에서도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우상 숭배했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아론이 물론 그 아론 핑계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백성들이 아론한테 가져와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달라는 우리에게 신을 달라고 하니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줍니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끝났나요? 사사시대 들어서도 우상 숭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상 숭배가 멈췄나요? 통일왕국 시대,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합쳐졌을 때 우상 숭배하고 갈라지고 난 다음에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시대도 우상 숭배를 엄청나게 합니다.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걸 보면 이 죄라는 게 쉽게 끊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뭘 배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냐면 이 우상 숭배를 단순히 어떤 보이는 형상이 우상 숭배다,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진정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그 모든 것은 우상 숭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잘못되게 하는 그 모든 죄가 우상 숭배의 죄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게 했던 것이 우상 숭배의 죄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짓는 죄가 만약에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 방해를 한다면 그 죄는 우상 숭배의 똑같은 역할을 하는 죄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기 보세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거든. 이 전심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에서 내 마음의 뿌리까지라는 말을 있다고 합니다. With all your heart. 내 마음의 뿌리까지. 왜냐하면 이 우상신이라는 것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그 뿌리에까지 이게 있어요. 여러분, 죄를 한번 적으세요. 죄를 지면요, 그 죄가 우리의 마음의 뿌리에 있어요. 죄라는 게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여러분,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럼 죄가 우리가 죄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죄가 우리를 컨트롤해요. 그 마음을 장악합니다. 죄가 그 마음의 뿌리까지 거기서 머물러서 그 뿌리가 있어, 죄의 뿌리가 있어서 한동안 안 하는 것 같다고 해도 또 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 그런 죄였었어요. 한번 뭐 사사를 세워서 막 부르짖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건져주고 있다가 나중에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 똑같은 죄, 아니면 그보다 더 심각한 죄를 또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죄를 짓게 된 다음에 그걸 본질적인 하나님 관계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반복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스다롯,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마음과 관계됐다는 거예요. 마음을 향하여, 디렉션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성경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도,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오직 경배와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이 섬김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만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만을 섬겨야 됩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미워하고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겠습니다. 그럴듯한 논리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고. 근데 여기 보면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또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염려도 마찬가지예요. 금심, 걱정, 염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에서도 보면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라고 합니다. 염려에 빠져서 우리의 마음을 다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라를 구하게 됩니다. 나의 나라, 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바뀌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하지 마세요, 자꾸만.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근심 걱정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길 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리하면 결과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블레셋 사람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What does it mean? 팔레스틴. 이게 뭘까요?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지금 블레셋의 블레셋 사람의 어떻게 당하고 있죠?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억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억압으로부터 지금 건져냄을 받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서 압제와 억압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블레셋이라는 이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고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비탄해하고 막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막 괴로워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애통하고 슬퍼하고 그럴 때 네 방법대로 하지 말고 여기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너의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네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낼 것이다. 구원해 줄 것이다. 이 의미입니다. 그럼 구약성경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salvation보다 deliverance, 건져주리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괴롭고 답답하고 근심 걱정 있습니까? 하나님 한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먼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거 내가 사랑하던 내 마음을 앗아가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제거는 어떻게 하냐면 고백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컨페스해야 된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을 고백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You need to confess your sin before God. 그렇게 컨페스하고 고백할 때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이방신들의 문제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될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불가능했던 블레셋 같은 문제들이 하나님 그 문제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한 문제를 내 힘으로는 여기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그들의 압제에 당했어요. 거의 그냥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그 억압 가운데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압제를 당했다면 그들의 아픔과 시련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한국도 일본한테 막 식민지 당해서 일제시대 일정강점기 시대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20년 동안, 그리고 또 이 말고도 사사기에서만 많이 압제를 당합니다. 이 민족이 뭐 한 20년 동안만 받은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민족한테도 계속해서 압제를 당합니다. 그 이 압제 억압을 당한데 그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제 벗어나려면, 그것을 건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방법을 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를 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가 다시 정립이 되고 바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생각하는 그 불가능한 문제는 결코 해결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 방법대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전심으로 그분을 의뢰하고, 전심으로 여러분이 사랑했던 것을 포기하고 염려와 근심을 그분께 맡기고 기도하실 때, 분명히 그리하면 내가 생각했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문제들, 그 문제와 그런 삶 속에서 건져주시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됐어요?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제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반응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받게 되니까 그 말씀 속에서 사무엘이라는 그 사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거, 결단하게 된다는 거죠.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먼저 제거할 것들은 다 청산해야 돼요.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이 문제, 자기들의 삶의 그 마음의 뿌리까지 내리고 있었던 이 죄 문제를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회개할 때 회개를 통해서 내 삶 속에 밑바닥 뿌리까지, 삶의 밑바닥 뿌리까지 있는 그 죄를 끊어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알들과 아스타롯 제거,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섬겼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템포러리고 지금 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제거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그들에게 또 촉구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이라. 자기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중보 기도를 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이 물을 길었다는 거, 그리고 여호와 앞에 부었다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종일 금식하고, 이걸 회개로 나가는 그들의 마음의 심령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왜 이제 거기 왜 그런 의미가 있느냐면 그 다음 절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 종일 금식했다라는 것이 지금 자기의 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We sin against you, We sin against the Lord, 이것이 바로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물을 길었다, 앞에 부었다, 종일 금식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요, 솔직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 나는 뭐 이래서 변명하는 게 아닙니다. 컴프로마이즈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뭐 변명을 익스큐즈를 대는 게 아닙니다. 죄를 죄로 고백하는 거,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죄를 졌는데 하나님 앞에 자꾸만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 이 사람들은 비로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듣고 난 다음에 바알을 제거하고 우상신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더 한 단계 나가서 사무엘이 말했던, 사무엘이 촉구했던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범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 문제를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가 늘 항상 회개를 얘기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는 이유가, 요한일서 나오는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If we confess our sin, He is faithful. He forgive us our sin, our unrighteous. Forgive us our sin and purify from all unrighteousness.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If we confess our sin.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purify 뭡니까? 정결케 한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역사. 바로 하나님과의 그런 본질적인 관계. 우상 숭배를 했지만 죄를 졌지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크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지 않아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다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 같죠. 아무것도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그게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보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거를 이제 누가 들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옵니다.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고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참 회개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참된 회개를 하는 것을 이 악한 세력은 봐주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방해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회개를 해? 뭐 그렇게 모였어? 모르겠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그런데 이 악한 세력은 누구의 그 악한 세력의 그 종 아닙니까? 그 사탄의 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다 아는 거예요. 사탄이 모르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정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우리가 신자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을 정하고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면 그때 악한 세력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방해하는 방해꾼들과 방해 요소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정말로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바로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나한테 정말 더 생기는 것일까? 여러분들이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 악한 세력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어요. 그럴 때 구절을 보면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 이제 사만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까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를 가져옵니다.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들 때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요. 그들을 어지럽게 해서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을 배달할까지 뱃갈 아래까지 이르기까지 쳤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러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이제 사무엘이 그런 말하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볼까요? 저는 여기서 뭘 보냐면 젖 먹은 어린 양 하나, 온전한 번제. 번제를 드릴 때 번제가 뭘 상징할까요? 어린 양 하나가 뭘까요? 어린 양은 여기서 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상징을 합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어린 양같이 순결한 모습.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온전한 번제를 통해서 온전한 번제는 희생제사죠.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번제를 희생하는 섬기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여기 번제제사입니다. 그러나 이 번제제사가 또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어린 양이 뭘 상징할까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번제 다 태워서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가 그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제사를 가리키고 있고 심볼라이즈하고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뭘 볼까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를 하는 자, 온전히 아스타롯과 바알을 다 버리고 하나님에서 참된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의 희생제사, 그 구속사역을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가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그의 구속, Redemption of Jesus Christ, 예수님이 하신 일, 그 하신 일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 Death and Resurrection, 이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힘입어 그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온전한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회개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정말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시오. 우리는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때로는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며 주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저희들 때로는 쓰러질 때도 많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참된 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사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회개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